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감회가 좀 세례 어젯밤에 오셨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됐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통역을 잘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영어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If you were expecting an English message, seeing that I'm like an American looking guy, I don't want to disappoint you. I will be speaking in Korean. But if there is translation, so if you hope to have some translation, I don't know, brother, do you understand Korean? You okay? Yeah, we have a headset. There's a good translation that's going to be, if you like, you can have translations ready for you. But I'm so happy that you came to church and be with the people of God here tonight, today.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이 교회에서 1박 2일을 보냈는데 제 마음에는요.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로 교회가 정이 많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 너무 겸손하세요. 내가 성도님들이 겸손한 걸 어떻게 아냐? 앞자리를 비워두면 다 겸손하신 거야.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진짜 겸손하시고요. 근데 겸손한 성도님들이 겸손한 목회자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 정말 우리 연 목사님하고 전화통화 몇 번 하다가 여기 와서 이틀 동안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이 탈목회자라고 할까?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이세요. 양복을 안 입으면 꼭 청바지 입고 그러면 그냥 시골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DNA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짧은 교제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 교회가 정말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하고 또 비슷한 게 많죠. 여러분들 공통된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아들도 목회하시고 하나 또 하나는요. 예, 수원 중앙 침례교회 같이 출신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못 발견하셨네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성과 같이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더 이쁜지 나중에 천국 가서 알려질 것 같은데 정말 목사님 네 분 만나면서 또 자녀들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오신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빗금을 치면서 저희 어머님 쪽을 제가 많이 닮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미국 사람 같은 외모. 근데 어제 저녁에 같이 이제 옆에서 교제하시는 몇몇 형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둘 다다? 그렇죠. 뭐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버지의 아들인지를 의심한 적이 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요. 너무 이제 엄마의 외모를 많이 닮아. 눈도 엄마 닮고 다 이제 미국 사람으로 취급받는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어머니의 DNA만 나한테 있는 것 같고 아버지 DNA는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키우셨는지 친자식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많이 이렇게 혼도 나고 깨끼 장사도 시켜주시고 어렵게 큰아들을 좀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유독 저만 더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삼남매가 있으신데 모르겠어요. 애들마다 다 그 생각을 하겠지만 동생들한테는 용돈도 잘 주시는데 저한테는 용돈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들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아마 그분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님을 굉장히 장기 집권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는 그분밖에는 여전도 회장님 안 하신 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함자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금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양장점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집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100통이 오면 99통은 다 우리 아버님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을 찾는 전화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가지 대부분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화 받지 말자.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전화 받으면 손해예요. 아버지를 찾는 전화인 건 틀림없는데 아버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이 얼마나 짜증을 부리는지 몰라요. 거짓말 시키는 줄 알아요. 안 바꿔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안 계셔서 못 바꿔드리는데 어디 가셨냐고 왜 전화 안 받으시냐고 막 이러면 짜증을 받고 그 다음에 메모를 잘하면 안 해서 아버지한테 메모를 안 전해주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전화 받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전화가 많이 울리는데 어느 날 한 뭐 15번 뭐 20번 더 울렸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다. 큰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아들 된 죄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막 병성기가 지나서 제 목소리가 이제 어른 목소리가 됐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여전도 회장님이세요. 우금자 집사님. 목사님은 좀 눈치챌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저희 아버님 목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혹시 전화에 제 목소리나 아버지 목소리 헷갈릴 것 같으세요? 예, 김장한 목사님 목소리나 제 목소리나 매우 비슷하다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장님 집사님이요 다짜고짜 전화 통화 안 되는 김장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가 된 줄을 착각하시고 전화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문 없이 지금 여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전화 통화할 때 또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만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남의 얘기 할 틈도 안 주는 그런 사람. 이 집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성도님 얘기도 하시고 뭐 교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남편 흉을 보시는데 이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한참 만에 한 5분 동안 얘기하셨는데 제가 집사님 그리고 저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랬더니 이분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5분 동안 얘기한 줄 생각을 했다가 요셉이라는 얘기에 황당함을 느끼셨는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 일주일 뒤에 일본에 집회 가셨다가 아버님이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집을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울린 거예요. 아버님이 그냥 무심코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목소리야. 여보세요 한 한마디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받으셨는데 그 전화기에다 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 줄 아냐? 니네 아버지 빨리 바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영문을 모르세요. 일본 갔다 오셔서 야 니네 아버지 바꿔 하는 그 소리에 아버님 당황하셔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때서야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아이고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어버렸어요. 전화 왜 얼마나 창피해요. 야 니네 아버지 바꿔 그랬으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 갔거든요. 그 집사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막 이렇게 쫓아오세요. 쫓아오시더니 저를 탁 등허리 한 대 탁 치시더니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두 번이나 내가 얼마나 무안당했는 줄 알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버지 목소리 닮으려고 연습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 영문 없이 여보세요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 집사님의 말에 제가 너무너무 사실을 당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말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뭐 한문에도 있죠. 사자성어로 부전 자전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영어도 있더라고요. Like father, like son. 뭐 apple doesn't drop too far from the tree.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 닮으셨나요? 제가 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두 분씩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르신들은 좀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제가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설교나 세미나 같은 거를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막 하면요. 사람들이 은혜 조금 받아요. 근데 제가 둘씩 둘씩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네들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끝마치고 남은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남 말 듣는 것보다 자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인 건 알지만 옆에 누가 앉아 계시면 내가 우리 부모님 골르셔도 좋아요. 어머니 골르셔도 좋고 아버지 골르셔도 될 수 있으면 아버지 골르시면 더 좋은데 오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아버지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저는 목소리 닮은 걸 통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구나 제 눈 색깔 통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나요? 목사님은 궁금해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옆에 있는 분한테 한 가지만, 열 가지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이나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서로 얘기해 보세요.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시키면 이 교회는 되게 순종을 많이 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절반 이상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이런 건 앞으로 시키지 마. 그런 눈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육신의 부모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과학적으로 DNA 뭐 이런 요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더 깊숙한 영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모님을 닮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혼, 영혼을 주셨거든요. 이 영혼은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도는요,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모습 안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부전자전, 영적인 부전자전을 이룰까?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닮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 게 17살 때만은 아닙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면서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 봐 은근히 저 겸손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괜히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느낌이 들지만 아버님은 빌리 그레이 목사님을 통역하시면서 많이 알려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오셔서 5일 동안 집회를 하셨고요. 매일 저녁 처음에는 뭐 한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일요일 날 오후에는 11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여의도 광장 가셨거나 보셨거나 들으신 분 계세요? 여의도 좀 계시네요. 네. 끝마치면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제가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지만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방언 통역 말고요.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은사예요. 뭐 여러 목사님들 통역한 사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가장 claim to fame이라고 그러죠.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2010년 6.25 60주년 맞이해서 상암경기장에서 우리 극동방송과 또 우리 한국교회 연합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옆에서 통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아버지처럼 목사 돼야지. 그럼 목사님도 아버님처럼 목사님이 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인사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아마 아버님 또 아시는 분들이나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드린 본문의 이야기 속에 저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보게 되는데 사실은 26장 전체를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어서 1절부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로 창세기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예민해서 느꼈거든요. 오늘 목사님 염태식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저희 아버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무 땡큐 해요 목사님. 호렙이 마음 과부가 안다고. 근데요 제가요 최근까지도 가는 데마다 왜 그러신지 몰라. 근데 목사님들이요 저를 소개할 때 저 소개는 1분도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 소개를 5분 10분 할 때도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이 왔다. 아니 괜찮아요. 저 아버지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은 알거든요. 근데 저 이제 60 다 됐거든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왜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한국 가시면 어떤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받으실 때 있을 텐데 여러분 이삭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25장에 돌아가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기록이 되는 이 26장에 와서는요 이미 아브라함 돌아가신 지 오래된 거예요. 이제 이삭이 어른이에요. 어른 아들 딸 다 낳았어요. 아들 딸 다 장성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26장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는요 이삭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아니 그 흉년은 자주 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근데 왜 흉년이 들었으면 그냥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창세기 26장 1절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아버지 때 흉년 든 거하고 아들 때 흉년 든 거하고 무슨 함수 관계가 있길래 성경 기록에 1절에 꼭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냐고요. 왜 나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 거들먹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남 얘기처럼 들린 게 아니라 제 이야기로 들렸다니까 이삭의 마음 너무 목사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맨날 아버지 뭔가 여러분 아버님 감사한데요 전 참 부담 많다니까요. 목회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집회를 해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 어떤 때는요 미국 교회 갔더니 저를 보더니 빌리 그래요. 제 이름 조셉이거든요. 제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얼굴이 연상이 되나 봐. 저를 보고 빌리 그래요. 아, 못 살겠어 정말. 근데 여러분 이삭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삭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공감대가 아니라 사실은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와 26장 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쭉 읽으면 제가 7절부터 11절을 넘어가면 이 7절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목사님 우리 이거 공감하죠. 이것도 리브가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우니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누구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아도요. 뭐 보실래면 보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한번 보셔도 돼요.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제 말씀보다 중요하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가셨으면.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항상 불 일컬음을 받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유가 있죠. 믿음의 1대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하게 그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축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적을 때요 애누리 없이 그의 죄성을 들추어냅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우린 역사를 봐도요. 영웅들은 포장하게 나릅니다. 포장하게 돼 있어요. 잘못한 거 거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영웅과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도 모세가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 바로 이 이삭의 시대가 나왔던 근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으로 또 가보세요. 20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20장 1절 2절 3절 보세요. 또 뭐라고 나오죠?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26장을 소개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건 가나안 땅입니다.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류했어요?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내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망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들 왜 창세기 26장 1절에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삭의 스토리를 소개해 주는데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지 벌써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세요? 연상시키는 거예요. Remember by association이에요. Remembrance by association이에요. 여러분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어떤 믿음의 놀라운 모습 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모르지만 자기 아내와 조카와 아버지를 데리고 그 우르 지역을 떠났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보다도 제일 먼저 이삭이 성인이 돼서 이삭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스토리 속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쫀쫀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통역 잘하는 김장한 목사님을 닮은 정말 김장한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김효세 목사로 알아주시기를 되게 원하는 마음 간절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스토리를 기록하신다면 이삭하고 똑같이 쓸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천국에 기록된다면 이삭과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을까요? 오늘 26장은 이삭의 인생의 이야기에 사실은 한 페이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해온 믿음의 3대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요 3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이 3대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요. 야곱은 2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스토리예요. 물론 요셉과 그 아들의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3대 족장 중에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 2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 그러면 이삭의 스토리는 잘 들어보세요.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7장부터는 야곱이면 할아버지,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 스토리는 언제 나와? 26장 딱 한 장이야. 목사님, 내가 보니까 예로 보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그것도 비슷해. 우리는 한 장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들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요. 우리 아들들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 딱 한 장이야. 딱 한 장. 근데 이 한 장의 절반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버지 똑 닮은 죄성의 이야기예요.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킨 모습.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2009년도에 안식년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지금 안식년 나와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안식년 나오네요. 2009년도에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여섯 가족이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선교사 자녀 학교인 Black Forest Academy에서 섬겼습니다. 저희 내외는 거기서 저는 교사를 하고 아내는 거기서 이제 기숙사 청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영공을 떠났을 때쯤으로 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동안에 결혼하고 나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마침 한국을 떠나고 부모 품을 떠나서 그래서 자유함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랑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마음속 깊숙이 아무도 한테 하지 않았던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아내한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내한테 뭐 얘기하다가 부모님 얘기하게 됐고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Honey, there's just one thing I desire from my father. 아내하고는 영어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딱 한 가지만 원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버님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아들이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소원을 한 가지. 난 돈도 원치 않고 아버지 교회 안 물려주셨고요. 방송국 안 물려주실 거고요. 저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딱 하나 있어. 아니,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입에서 나하고 엄마 앞에서 아버지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시인하는 거 딱 한 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야. 많은 아들들이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매우 존경하고 아버님 정말 완벽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근데 아들로서 저는 아버지의 죄성을 봅니다. 아버지의 삶에서도 보지만 아버지의 삶과 저에게 반사되고 저에게 흘러내려온 아버지의 죄성을 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I'm sorry 한 번만 듣고 싶었어요. 아내한테 그것을 고백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제 깊숙한 아픔을 아내랑 쉐어링하니까 후련하긴 했는데 제 안에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갔어요. 아이들이 넷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셋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들이 막내냐고. 근데 아니에요. 아들 낳으려고 넷 낳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알딸딸 딸 하거든요. 아들부터 낳았어요. 아들부터 딸 셋 낳았는데 아들이 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때 갈 때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한국에서 학교에서 빼가지고 독일로 같이 데려간 거예요. 가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2학년 때까지 공부 잘한 녀석을 빼가지고 독일로 데려간 거예요. 아들하고 딸 셋,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뭐 8학년, 그리고 2학년 이런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갔는데요, 독일에 가보니까 참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아주 시골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렇게 금단 현상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목사님 지금도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설교 최근에 요 주말에 와서 설교 많이 한 거예요. 그동안에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 갔는데 설교를 1년 동안 딱 한 번 한 거예요. 설교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부를 때도 없고. 그 가면 다 독일 교회고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거기에 영어로 설교하는 그 학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랑 친한데도 저를 한 번도 설교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텔레비 다 독일만 나와. 영어로 안 나와. 독일어만 나오는데 독일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냥 학교 갔다가 오면 3시거든요. 거기는 또 여름에는 또 해가 10시까지 안 져요. 근데 할 게 없는데 애들하고 뭘 해요 거기서. 뭐 그래서 내가 애들 앉혀놓고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 매일같이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근데요, 그런 과정 속에 오랫동안 집에서 자라났지만 굉장히 순종적이었지만 어느덧 머리가 커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얘가 저 대전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딸이.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머리가 다 큰 아들하고 또 저하고 제일 많이 가서 독일에 가서 싸운 거예요. 집에서 이게 맨날 이게 막 이게 분위기가 싸늘해. 이 녀석하고 나하고 뭔가 트집이 서로 잡히면 막 그냥 막 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막 얘가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그 저기 늙은 숫사자가 있으면 젊은 숫사자가 이렇게 대들잖아요. 이 바운드리 안에서 막 우리 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반항하고 항의하고 막 아버지 잘못한 거 지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녀석 내가 더 누르는 거죠. 저는 내가 이 아이들을 막 말로 내가 누르고 권위로 누르고 뭐 얘 약점을 트집 잡고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막 아들하고 저하고 분위기 안 좋아. 한 세 달 정도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방에서 한 12시가 됐는데 내일 수업 준비하느라고 제가 매일같이 수업 준비하느라고 컴퓨터로 PPT 뭐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다 잠들었는데 아들이 제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방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벌써 들어오기 전부터 훌쩍훌쩍거리고 남자 자식이 쫀쫀하게 말이지 그냥 울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면서 들어와요. Dad,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아버지하고 얘기할 게 있대요. 뭘 원하는데? You know what, Dad? I just have one wish. 아버지, 나 소원 하나밖에 없어.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어. 와, 16살 먹은 아론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막 비행기 타고 아내한테 내 가장 한평생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버지 잘못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 3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 군복 입고 있죠? 제일 난 녀석이에요, 3대 중에. 아버지도 군대 안 갔고요. 저도 군대 안 갔어요. 저는 혼혈하라고 영장 나와서 신체 검사 받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버지는 6.25 동란 때 미국에 15살에 오셔가지고 군대 안 가시고요. 이 녀석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갈 때 미국 시민권도 있거든요. 엄마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얘가 왜 갔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안에 남자 중에 군대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김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대요. 근데 3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예리하게 하나님이 아차 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모습이 너한테 있다. 너 그렇게 바랐던 네 아버지에게 바란 그 한 가지를 네 아들이 원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저는 조금 난 아버지라 아들 앞에서 그래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너의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받아서 너한테 그런 줄 몰랐는데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스토리가 잘 될대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울고 있는 그 녀석한테요.
저는 변명을 했어요. 내가 언제, 난 맨날 잘못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막 후사리 주고요. 그냥 애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한 몇 달 지났는데 이제 독일에서 한국에 올 때가 된 거예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침 졸업식이 이제 6월 뭐 5일인가 6일인데 저더러 졸업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설교 안 했잖아요. 와, 이건 완전히 그냥 목사가요. 설교 안 하다가 설교시키면요. 목사님 정말 살만 날 것 같더라고요. 야, 한 달 전에 물어봤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설교 준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제가요. 애들 사진을 다 졸업생 76명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다 작업을 했어요. 이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눈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아주신 아버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미 그랜트의 노래 She's got her father's eyes 이 노래를 그대로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아이들 눈을 다 이렇게 PPT로 이렇게 합성을 시켜서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설교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 아들이 졸업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 다 있을 거니까 그 앞에서 내가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떠나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졸업식 전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설교 마무리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고를 쓰는데요. 제가 영어는 다 word for word 다 쳐내거든요. 한국말은 이렇게 아웃라인만 해도. 그런데 근데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설교 원고를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막 그러는데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몇 개월 전에 생각나게 하시는 내일이 무슨 날이니 그래서 졸업식이요 뭐 하는데 설교요 아니 내일이 무슨 날이냐고 우리 아들 졸업식이요 내일은 너가 제일 중요한 날이 아니잖아 너의 아들이 졸업하는 날인데 네 아들 소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한번 듣고 싶다는데 졸업하고 나면 네 아들 떠날 거야 이제는 집 나가는 이제는 성인이 돼서 너랑 헤어지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야 하나님 막 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아들한테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설교 쓰다 하다 말라 설교 다 지워버리고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프린트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을 들어버렸어요 깨보니까 졸업식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들이 아침 먹으러 내려왔길래 둘이 아침 먹으면서 내가 Congratulations son 아들 졸업 축하해 그러면서 준비한 편지를 줬어요. 아들이 편지를 읽더라고요. 지도 눈물 흘리고 I love you dad 그리고 안아주더라고요. 둘이 관계를 회복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양해 구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는데 괜찮으면 너랑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 아버지랑 내 아버지랑 이야기를 졸업식 때 얘기하고 네 그냥 편지밖에 없어 내가 쓴 거는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졸업식에 읽어도 되니?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해보다가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식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날 졸업식에 온 76명의 아버지들 중에 눈물을 안 흘린 아버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죄성이 우리 자녀들한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인의 어떤 교회에서 믿음 전수에 대해서 새벽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생각나게 해서 제가 이걸 한국말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여기서 또 읽자니 내가 너무 감정이 복받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왔는데 영상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한 1, 2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아 영상 잠깐만요. 이걸 거기서 클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고요. 예.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 안에 있는데요. 파일이.
아론아.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후예들에게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이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죠. 첫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또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생을 한 세대씩 바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요, 26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앞부분에 한 번, 뒷부분에 한 번, 근데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물론 이 모세는요,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크로노로지컬하게 글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좀 히스토릭하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게 왜 significant 하냐면 이 말씀을 그 컨텍스트에서 읽어보면 아버지의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와 똑같이 문제들,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단순히 그 문제 아니라 우물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요. 아버지의 갈등이 아들의 갈등이 되고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죄성의 모습들이 26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24절에 와서 한 가지 이 전환점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이 스토리에서 갑자기 기승전결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확 턴하는 터닝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터닝포인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바뀌고 180도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다음 세대도 그 전 세대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네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거고 네 자손에게도 번성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여러분들이 3대, 4대, 5대째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로 또 증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 옷자락 붙잡고 천당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죄성의 답습이 은혜의 믿음 전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유전되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제가요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컨텍스트, 이 창세기 시리즈 설교하다가 제가 이 설교하다가 그 계속 이 아브라함의 죄성들을 몇 번 설교했는데 26장에 와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24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죄성의 모습을 조명하더니요, 24절에 이삭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밤중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 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 만나요. 그랬더니 25절이 연결해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뭐죠? 제단 쌓기. 두 번째가 뭐죠? 장막 치기. 세 번째가 뭐죠? 우물 파기. 다시 한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기.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때 정도면 뭔가 이렇게 클릭되기 시작될 거예요. 제단 쌓고, 장막 속에 거하고, 우물을 팠다. 누가 많이 한 짓이라고 해서 미안해. 많이 한 일 같은데. 누가 많이 하신 거죠, 이걸? 누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막 넘어갔네. 저기 빨간 그림, 그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 지도에 빨간 표시된 거 보이세요? 저 빨간 표시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삭할 때마다 창세기에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가더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제단 쌓기 해요. 근데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뭐라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대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아들의 모습으로 전수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아버지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성수주의라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재단 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때는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 바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전수되는 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그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이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영적 습관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평적으로 바다 건너서 도미니카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성경적인 모델이 뭐냐면 수직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영적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누가 썼다잖아요. 그 너무 좋은 책인데 사보세요. 하여간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모습을 다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아요. 다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어깨너 훔쳐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부분들이 다시 자기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 조금 그런 고백을 우리가 조금 나눴는데 제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어제 그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목회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실 아버지한테 여기 미국 보내주실 때 두 가지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크리스천 스쿨 가라고 그래야 돼요. 대학교를. 근데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에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 넘버원, 신학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목사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학교 와서 제발 채플 설교는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김장한 목사님 아들 꼬리표가 있는데 미국까지 와서 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기독교 학교 갈 테니까 우리 학교 와서 설교만 제발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둘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8년 공부했는데요. 제 처음으로 제가 채플 설교한 게 언제냐면 박사학위 졸업식에 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마칠 때.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 다닐 때마다 초청을 많이 받으셨는데 안 오셨어요. 옆에 있는 학교나 교회는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있는 학교는 안 오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테네시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아버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님대로 갔어요. 여러분들 생각 저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부담스럽지 아버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집회 오시면 저 아버님 있는 대로 가요. 왜 그러냐면 집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숙사 방보다는 강사 호텔 방이 훨씬 좋고요. 두 번째로는 기숙사 밥 먹는 것보다는 강사 접대하는 음식이 훨씬 맛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집회 다 끝마치면 사례비 받잖아요. 그럼 사례비 받으면 개평 주세요. 그래서 난 그거 받으려고. 근데 첫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호텔방에 같이 들어갔어요. 할리데이 인으로 기억해요. 호텔방 들어갔는데 침대 두 개 있는 호텔방에 들어갔거든요. 아버님 한국서 막 날라오셔서 집회하시고 이제 아버님 막 먼저 주무시더라고요. 피곤하셔서.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정리하고 잤는데 새벽 2시에 강사 접대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밤 잠이 깨버렸어요. 화장실 가야 돼서. 근데 화장실 가려고 이제 막 아직 잠결에 이제 눈을 부비면서 이제 잠결에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화장실 보니까 문 화장실 문 닫혀 있는데 문 틈으로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계신가? 그리고 아버지 침대를 봤어요. 그랬더니 침대 안 계셔. 틀림없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나오길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밖에서 있는데 아무리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야,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안 나오시니까. 제가 아버님 습관을 좀 알거든요.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시차가 있어서 잠이 안 오시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호텔에 있는 그 목욕탕 있잖아요. 그 배터비에다가 물을 다 받으세요. 한국의 그 저기 목욕 가면 그 사우나 가시면 그 온탕 냉탕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이 잠이 안 오시니까 물을 가득 받으시 뜨거운 물을 받으시고 그 안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제 몸이 풀려가지고 잠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물을 다 받으셔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셔서 잠들어가지고 꼬르륵 하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겁나서 문을 이렇게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을 안 잠그셨어요. 뭐 아들하고 있는데 잠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잠그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빼꼼히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목욕통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랑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그 호텔방 화장실을 함께 들어가 보세요. 제 눈을 깜짝 놀랐다. 하고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프리산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왜 그러냐면 아버지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아버지가요. 거기 이쪽에 목욕통이 있고 여기 싱크 하나 있고 바로 여기 옆에 변기가 있잖아요. 변기 뚜껑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변기 뚜껑 위에 그 하얀색 타올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고요. 타올 위에 성경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놓여져 있는데 아버지가 변기를 제단 삼아 성경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기도를 엿듣게 됐어요. 뭐라고 한참 기도하시는데 아버님 세계 일주 하세요. 기도하시면 선교지도 가시고 한국 교회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에 제가 포착을 하게 된 건데 대략 이런 기도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시더니 요셉이 애설이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 기도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요셉이가 여기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떠나기 전부터 난 목회 안 하고 신학 안 하고 나는 이 다음에 학교 할 거라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걸 들었어요. 내가 왜 안 하려고 했는지를 성령님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가 언제 너더러 15,000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목회의 길을 가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더러 빌기란 목사님같이 유명 목사님 통역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니? 내가 언제 너더러 극동방송 세우고 세계 다니면서 집회 다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목회하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의 아버지처럼 그 길을 걷는 거란 말이야. 그 순간에 제가 훔쳐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큰 교회 할 자신이 없고요. 설교 잘할 자신도 없고요. 아버지처럼 살아갈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모르세요. 내가 훔쳐본 거를. 저 대학원은 신학교 갈게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항심이 있어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원 안 가고 제가 원하는 대학원에 슈트니티라는 데 가서 신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 그 새벽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은 더 이상 김장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김요셉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저에게도 소명을 주셨거든요. 저에게도 부르심을 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아버지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아버지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훔쳐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 거하기, 저는 그것을 부부관계, 가정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 파기. 우물 파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김영길 돌아가셨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이 제일 많이 쓰시던 말씀, 공부해서 남 주자. 남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항상 했습니다. 어디를 가면 제단 쌓고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아들과 손주와 함께 장막에서 유했다고 말해요. 거했다고 말해요. 희희덕거리면서 장막에 거했다고 말하거든요. 부부관계, 사라와 그리고 자녀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우물 파기를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제가 왜 우물 파기가 남 좋은 일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면, 불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지도는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journey입니다.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저 journey 속에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포인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괜찮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아, 여기 빨간 거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점선 나와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journey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근데 흉년이 들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제 한 6세까지인가 사시는데, 137세까지 사시는데, 그 두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바벨론 문화죠. 첫 번째 고대 바벨론, 티그리스 유테프라카스, 그 강가가 만나는 그 비옥한 평야 속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옛날에 바벨탑이 세워진, 그래서 지그랏이라고 옛날 들어보셨죠? 그 지그랏들이 지금도 발굴이 됩니다. 그 지그랏을 보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잘 알아요. 75년 동안. 애굽에 내려오니까 나머지 여생 속에서 애굽만 내려가면 뭐가 보여요? 피라미드가 보여요. 피라미드가. 이거 유진 피리슨이 쓴 글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여러분들 일평생 아브라함이 배운 각인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자기 문화 속에서 가장 큰 두 개 문화 속에서 자기는 경험하잖아요. 고대 바벨론 문화와 고대 이집트 문화를 발견하잖아요. 가장 최대 강, 여러분들은 최고의 문화권인 미국에 와서 지금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문화의 영향이 뭔지 아세요? 탑 쌓아. 높이 쌓을수록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네가 이름을 남기려면 피라미드를 쌓든지 지그랏을 쌓아야지.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땅 사가지고 집 줘.
높이 짓는 게 너의 성공을 상징으로 후대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로 계속 각인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죠? 아브라함이 우물 파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남긴 건 우물밖에 없어요. 땅 한 평 안 남겨요. 아내의 무덤하고 우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 파기가 이 26장에 들어오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려가지고 다시 파고 다시 파고 다시 파고 다섯 번 옮겨다니면서 우물 파기랍니다. 우물 파기를.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커넥션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중동 문화에서 대부분 유목민들이 된 이유, 베두인이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 때문에 그래요.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 이 낙타들이나 양떼들을 많이 거니는 그들은요, 물을 찾아다녀요. 우물을 팔려면 수백 미터 내려가야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도 거기 중동 문화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물은, 그러니까 모든 물은 공유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사람은 바보짓 하는 거예요. 우물 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든지 메꿔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탑 안 쌓고 우물 파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쫙 올라가는 문화 속에서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우물 파기하고 앉아있어요. 그 바보처럼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들이 답습을 해.